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장면이 바뀌어서 대상이 젊은 자들이라는 호칭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 그룹들, 특별히 장로님들, 또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양떼를 돌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고, 권면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인 성도들. 여긴 지금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이 단순히 영맨, 다시 말하면 청년들 그룹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특정 그룹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저 책, 이 자료, 저 자료를 이제 참고해 본 결과, 이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제가 장로 그룹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자들아 할 때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뭐 모두를 얘기한다고 해도 썩 틀린 해석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이 쓰여지던 헬라 정신이 바탕된 문화 속에서는 사회에서 통칭하는 젊은 집단이 연합체가 있었어요. 또 특별히 처녀만 따로 부르는 처녀들의 또 연합체의 명칭도 그 사회 속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그룹을 얘기할 때는 나이가 많은 분들과 상대적 개념으로 젊은 사람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과는 그 대치되는 개념, 지도를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른다 해도 뭐 이렇게 썩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말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절을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는 장로라는 어떤 인격도 포함이 물론 되지만 사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해놓은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죠. 질서가 분명히 있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따라 형성한 질서가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 삼일교회는 삼일교회대로 독특한 문화 속에 성경적 가치로 형성된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퍼스널리티, 어떤 개인적인 순종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가 합의하여 성경적 기초로 설정한 그 포맷된 질서 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발 아래 네 자신을 두다 그 말이에요. 발 아래. 이 그림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 하나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다음에 덕목과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바로 겸손이라는 열매와 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덕목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순종은 잘하는데 겸손하지를 못해. 이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저 사람은 겸손한데 순종을 안 해. 이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둘이 맞붙어 다니는 하나의 커플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개인사적으로 뼈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예수님은 점점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느 다락방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어서 제자들의 발 아래서 자신을 두고, 그렇죠? 제자들의 발 아래 자신을 두었어요. 두고 제자들 하나하나를 발을 씻겨 나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순서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일을 제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의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아니, 발 씻기지 말랬는데 관계 단절이 의미된 발언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뜻밖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이 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주시죠 그랬어요. 목욕을.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런 극단의 대답을 꺼내는 제자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말귀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 발을 씻기는 건 뭐고 목욕을 한 건 무엇길래 예수님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목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결과물에 의하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구속할 구원의 은혜를 목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식사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어진 식사입니다. 그럼 발은 뭘까요? 발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 떨어내고 씻어내고 잘라내는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걸 계속 잘라내야 돼요. 이게 소위 무슨 작업이에요? 발을 씻는 작업이에요. 왜?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근데 그 목욕이라는 말은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담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속받은 백성들은 다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욕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목욕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다가 신학적 사상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순종이라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아래 자신을 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겸손함에서도 나왔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까지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짠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은 주님이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은 늘 예수님의 삶 한가운데 가장 고즈넉히 행복을 경험했던 현장이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일하게 세상과 방해받지 않고 하늘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졌던 현장. 오늘 금요일이에요. 철야가 있는 날이에요. 이 철야가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가슴 설레어 그 아버지와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고향으로도 가셔야 되겠으나 고향 안 가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그 다가오는 죽음의 압박이 컸던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자기의 뜻을 밀어붙이고 관철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순전한 아이처럼 자기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서도 결론은 어떻게 기도를 맺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받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아래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명하신 이 땅의 삶의 숙제요, 과제였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될 열두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그 발 아래 자신을 들이밀고 발을 하나씩 하나씩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씻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겸손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 그래서 오늘도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맹목적인 복종이나 맹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순종의 기초는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 둬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단순히 교회 질서 뒤에 섭리하시는 그 질서를 성경적 가치와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 서로. 이 말은 목양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왜 서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의 근거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자도 순종을 해야 되지만 양떼도 같이 순종을 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뭐에? 교회에? 하나님이 만든 성경적 기초에 따른 질서에 서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수요일 빌립보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 조그마한 얇은 책자 하나를 썼어요. 그분이 쓴 책자가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겸손. 그 책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요즘 유행어처럼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예? 납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서 끝에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속에 아우성과 함성이 터쳐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게 어디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신앙 고백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는 이 관계를 확고하게 믿는 자만이 가능한 태도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 그 아버지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겪게 된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현상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핍절한 가운데서도 드러냈던 교회 열매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야 돼요.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1 더하기 1은 2가 나옵니다. 네, 그건 애쓰고 노력하면 나오는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눈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염려하죠, 우리. 걱정하죠. 염려가 뭘까요? 염려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 마음을 나누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정신이 자꾸 나뉘어지면 그 극단이 어떻게 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정신 분열이라 그래요. 이게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래요. 영적인 정신 분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염려가 너무 많으면 가다가도 저 하늘이 무너지지 않나 뭐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염려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의 98% 정도는 발생하지도 않는 염려를 자기가 계속 만들어요. 계속 여기에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들을 갖고 있어요. 염려를 자꾸 생성해가지고 그걸 잔뜩 끌어안고 다녀요.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죄를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염려를 잔뜩 끌어안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근데 원래는 맡기라가 아니에요.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던졌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그 염려에 꼬랑지가 있어가지고 그 줄을 다시 붙잡고 나가요. 질질 끌고. 다시 끌고 나가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 문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 꼬리 달고 나가는 분들은 가위로 다 잘라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끌고 나가지 마세요. 주님께 던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끌고 나가요. 또 끌고 와요. 또 끌고 나가요. 여기 네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주께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로지 한 마음, 그러니까 그분만 의존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심플 마인드. 이것저것 좌면 우고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거룩은 상태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난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 가장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들에 필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곡간에 저장도 안 하는데 내가 기르고 먹이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요. 그런 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지만 창조주가 되지만 그 창조주는 우리를 대하실 때는 아버지로 대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삶의 양식은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다 장만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고 남 밟고 서야 되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없는 생활.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자기 자본 가지고 그게 되냐 말이에요. 인간의 자본이 얼마나 알량해요. 자기 자본 가지고 그게 다 감당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먹고 쓸고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 내일 족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기는 연습을 하지.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마지막에 감춰져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자, 이 돌본다는 말은 단순히 케어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토부. 아름다워진다 그 말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진다 그 말이. 근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지? 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봐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만을 얻게 하도록 죽으신 분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온전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사건이에요. 그 대야에 물을 뜬 것은 성전의 그림을 보면 맨 앞에 물두멍에 해당한 물두멍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되어 있어요. 놋, 놋대야. 그게 대야예요. 거기서 뭐 하죠?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느라고 온몸에 피가 튀겼던 것들을 거기서 깨끗이 씻고 들어가요. 이미 양은 죽었죠. 제물은 죽었죠. 그리고 그 물에다가 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은 커다란 하나의 성전에서 자기의 죽음의 과정을 쭉 파노라마처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구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를 돌보신다는 얘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지금 정확치 않은데 아주 오래전에 아마 지금 20대 분들은 그 사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할린 쪽에 우리 칼기가 지나가다가 소련 군인들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민간 항공기가 격추돼서 거의 한 300여 명이 가까이 죽은 엄청난 세계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칼기 격추 사건. 그때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모든 그 중국 위쪽에 전 엄청난 지역을 소비엣 유니언으로 묶었죠. 엄청난 국가였죠. 그때 소련 상태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격렬한 정치적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선언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비무장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쏴서 격추를 한 거예요. 뭐 5인이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꺼내놓은 변명에는 여기에 스파이들이 우리 영토를 탐지하고 있었다. 이런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 희한하게도 그 안에 죽음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독실한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런 사태를 겪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뭐 이구동성으로 뭐 논설이 쓰여지고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크리스찬들도 아픔을 겪었죠. 근데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련 내부에서 매파, 즉 강경파들이 국제 여론에 홀수없이 떠밀려서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파, 온건파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 온건파 속에 그때 등장했던 세계적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이마에 이렇게 지도 그린 사람.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2, 3년 안에 소련 제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걸 예고한 사람이나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 지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각기 다 독립이 되죠. 아무도 그 엄청난 사태를 예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는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많은 기독교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칼기 격추 사건을 해석하기를 그때 그 죽임을 당했던 무고한 생명들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안목에서 헛되지 않았구나. 이 땅에 냉전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들이 제물이 되었구나. 자, 이건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우리 조부로운 이성으로 결코 재단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모든 끈들을 기도의 가위로 잘라버리고 나갈 때는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오늘도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용기 있고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영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철야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흠뻑 젖는 뜨거운 기도의 밤으로 맞이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